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소문이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무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병을 고치는 능력이, 생명 주시는 능력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나 아주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잘 가르치시고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이를테면 엊그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거든요.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은 흩어서 보냅시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시면서 여튼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천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되도록 이렇게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환호 받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또 다른 모세와 같은, 모세가 왜 그 만나와 매출하기로 사람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낼 거다 예고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일 거다 뭐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예고한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니냐,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 시대의 메시아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임금으로 자기 지도자로 삼으려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뭐가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갈채 보내고 예수님께 모여들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수님이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세요.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또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자기들에게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그 가운데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 당신이 어떤 메시아이냐, 또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야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9장을 쭉 묵상했는데 누가복음 9장이 엄청 길어요. 62구절 9장만. 이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세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니십니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누가복음 9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은 구약의 소망을 이루는 그 인자, 다니엘서 7장 14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예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받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냐? 많은 고난을 받는 메시아고 버림을 당하는 메시아고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메시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뭔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거 엄청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당신이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니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대화는 기도할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자기 정체성을 점검하는 그런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중에 눈을 떠서 제자들과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요 예수님께서 자기 점검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모색하시고 묵상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아주 결정적인 분수령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도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제자들한테도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함께 가자 이렇게 초대하고 계신데 사실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그제 누가복음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9장 46절 보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이제 힘겨루기 하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서열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서열이. 그래가지고 서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좀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뭔가 이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예수님도 눈빛도 달라지고 사역의 초점도 확실해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이 당시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예수님이 어떤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나라를 뒤집어 엎으시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 새로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 될 거냐 누가 예수님 곁에서 세상을 호령하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는 조금 문제거리였던 거예요.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이게 갈등이 있었던 것이 이를테면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는 전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거든요. 이를테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이렇게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예수님의 측근이냐, 누가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이냐,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관심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진짜 고민하는 문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자들만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보통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니까 자연스럽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런 거 없고 예수님도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보내신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중에 이를테면 수월한 길인 거죠. 예수님이 어디 있다 소문이 나면 막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박수가 갈 수밖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길, 그 승리의 길 아니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도 많은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분명하게 나오는 예가 별로 없어요. 이 변화산, 보통 우리 변화산을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 기도는 이 말씀을 하신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문맥을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말씀, 이 대화를 한 뒤에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를 몇 시간쯤 했을까요? 몇 분쯤 했을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용모가 변할 정도로 기도하려 그러면 하여튼 밤을 지새서 기도해야 됩니다. 10분짜리 기도로는 용모가 안 바뀝니다. 기도해서 용모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막 근심을 짊어지고 고통을 짊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깊이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파도가 반석되게 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깊이 하면 그 고약한 인간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고약한 인간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시작했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고 나면 자유롭게 됩니다. 그 고통과 그 문제로부터 해방이 돼요. 그러면 용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움에 불안에 짓눌려서 그냥 우거지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우리를 얽매는 올무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뭐가 짓눌린 얼굴이에요? 밝고 이쁜 얼굴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달덩이 같은 얼굴이에요. 최소한 저 달덩이. 달덩이 같은. 그러니까 인생에 근심이 있고 고통과 아픔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과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고 그 은혜에 연결되어 있으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특별한 영광을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 그러는데 이것이 10분짜리 30분짜리 기도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산에서 오랫동안 깊이 기도하신 거예요. 왜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날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고통을 짊어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다. 제자들의 말은 안 거예요. 말씀은 하셨지만 그 말씀을 책임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고난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도함으로 계속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자고 다짐하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짐하고 서약한 대로 살아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고난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놓고 또 산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고난의 길 걷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거 계속해가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모가 변할 정도로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날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니까 치어리더라 그러죠. 응원.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해요. 모세와 엘리야. 왜 나타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일,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할 예수님을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쯤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다는 것을 응원.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34절부터 35절을 보시면 구름이 그들을 덮었어요. 구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를테면 성 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 마지막에 구름이 가득하고 성 전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가득하고 예수님도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거는 손오공이 근두운 타고 다녀서 손오공 같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 가운데. 그러면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맞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치와 모욕과 온갖 멸시를 다 당하는, 그리고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는.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죄인들의 허물과 죄를,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속하시는 죽음,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죽음, 죽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김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섬길 사람이 줄을 섰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자기 포기와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결심까지 하세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결심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 읽고 혹은 설교 듣고 혹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결심. 물론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냐?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시험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마귀가 공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이거든요. 마귀가 뭔 자기 편을 공격하겠어요. 가끔씩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마귀는 그런 사람은 공격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결심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귀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이게 꼭 뭐 조금 이상한데 좀 위협하는 것 같다, 그죠?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 본 적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그러니까 마귀가 아예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그래가지고 수시로 예수님을 공격해요. 오늘 본문에도 사실 예수님을 모욕하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모욕을 당하는 거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속상하는 일이잖아요. 무시당하는 거는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잖아요. 마귀는 야, 네가 왜 무시를 당해야 되냐? 네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그래서 기분 나쁘고 섭섭하게 삐져요. 그러면 우리가 삐지는 거죠. 아,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가 뭔데 나를 모욕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섭섭해지고 관계가 깨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를테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떡대게 하라고, 아니면 뭐 내 앞에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한테 줄게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네가 다치지 않게 해주지 않겠니 뭐 이런. 사실 모든 세 가지 시험이요 전부 일종의 자기 과시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뭐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 마귀가 부추긴 거는 너 자신을 과시하고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를 보여주라고, 그래서 다 너한테 무릎 꿇게 그렇게 만들라고 뭐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 의미에서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와 영광의 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는 그 길 아니고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악의 형벌을 대신 당하는, 죄인의 허물과 죄책을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메시아여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거부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는, 환호와 박수갈채 받을 길을 거절하시고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니? 예수님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왜 사자들을 보내셨겠어요? 식사 준비하라고 보냈겠어요?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유월절 전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1절에도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지금 이제 때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을 여정을 막 서둘러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서 그때부터 소문나면 사람들이 막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맨날 며칠 언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여라 뭐 이런 이제 일종의 집회 소문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천국복음 전하시고 병든자 고치시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좀 더 시간을 좀 아끼시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일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거절해요. 사실 예수님이 일부러 가신 길이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사는 동네는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런 것 아니고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들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할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다 끌어가고 이 사마리아 인근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부정한 사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언약의 자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아주 그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빙 둘러서 다른 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정말 반가워하고 환영해야 될 텐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이걸 재미있다고 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54절 보시면 5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왜 그 광풍 부는 바다를 파도를 잠잠하도록 꾸짖으시는 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늘에서도 불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다가 예수님께 아주 혼쭐이 나요. 이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야고보 요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보면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여튼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자리 할 수 있을 거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혹은 예수님 덕분에 자기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다 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교만해져 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릴 수 있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 그런데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냐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시험 들 일이 많을 거예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뭐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을 거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뜻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 거냐, 내가 어떻게 그 사명에 응답하며 살 수 있을 거냐, 기도가 조금 변화되고 기도가 달라지고 기도가 좀 더 자라나야 됩니다. 이를테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다 뭘 해달라고 안 해도 해줘요. 부모들은.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부모를 이용해서 자꾸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라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하고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미리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면 교회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조금 이렇게 자라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정작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서도 속상한데 제자들이 천벌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릴까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또 예수님을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돌이켜서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누가복음만 읽어도 예수님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거라사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뭐 여기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들도 예수님 거절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지만 거절 당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고 모욕감을 느끼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나쁜 뭐 하면서 그렇게 하시느냐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죠. 그 거라사 같으면 그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을 그 고향으로 보내시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그저 자기 성질에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시를 당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귀가요 그거를 증폭시켜가지고요 막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느 누구도 모욕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한 것 아니냐 저 인간이 나를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 때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시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첫 번 전도 계획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해가지고 예수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생각대로 안 된 거 많아요. 예수님 생각대로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은 예수님 생각대로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성도님의 삶은 예수님 생각대로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돼서 화날 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가고 있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고민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을까요? 그 길은 편안한 길 아니고 그 길은 행복한 길 어쩌면 아니고 그 길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길 아닌 거 예수님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묵상하시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무엇이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어떤 길을 예수님이 걸어야 할지를 예수님이 알아가시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주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알고 그래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도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오늘 본문 57절 58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57절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가시든지 난 따르리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의 굴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거예요. 최소한의 공간.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편안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면 뭐가 잘 되고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고 나온 이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따라갔을 거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 따라갔을 거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반응이 왜 없을까요? 이 질문은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성도님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사례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응답했는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누군지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거는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얻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너 예수님 따라갈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이뻤어요. 그래가지고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따라오라고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좀 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두 명을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59절부터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를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두 명을 불렀는데 두 명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나로 먼저 가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60절에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죽은 아버지 같은,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은 죽은 자. 너는 그 죽은 자에 속하지 않고 너는 살아있는 사람이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6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족을 좀 작별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얼마나 예수님이 급진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이럴 만한 상황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는 뭔가 우물쭈물하고 앞뒤 재면 예수님 따르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박해를 받는 시대였거든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60개 이상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아요. 이를테면 모여 있으면 막 돌멩이가 날아오고,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납치를 당하고 뭐 이렇게 막 뭐 비일비재해요, 그런 일들이. 그런 사회에서는 뭔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이겠어요. 뭔가 급진적인 어떤 결단이 필요한 일인 거죠. 다행히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초상 치르고 와도 괜찮아요. 우리는 초상 치르고 와도 괜찮고, 우리는 가족들과 작별하고 와도 괜찮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고,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여유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뭐 여러분 뭐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뭐 초상을 여러분이 치르는 게 아니고 제가 가서 치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여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훨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인생을 그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심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흥황하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르고 여러분 시간 사용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 여러분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언제 일을 하든지 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으신 곳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심으셨는가, 도대체 여기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느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불의를 대항하는 길이냐. 우리 사회에는 불의를 노골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오히려 이 영역에 일종의 그 악의 카르텔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대통령 석방대에 나오는 거 보세요. 이 뭔가 이게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중에 기독교인 엄청 많아요. 이름을 다 대면 좀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기독교인 많아요. 고약한, 욕하면 안 되죠. 고약한. 근데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교회가 조직적으로 불의를 흔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시대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어놓으신 자리에서 불의를 대항하고 불의를 편들지 말고 어떻게 막 명령을 하면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악한 사람이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도록 불복종, 방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악이 패배하고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헌신. 그 과정에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면 그걸 좀 치르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의를 행할 수 없다, 나는 악을 행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이익이 된다고 해서 막 따라가고 조금 승진할 수 있다고 해서 막 그냥 다 윗사람 비위 다 맞추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막 믿음을 주시면 이 직장 아니면 일이 없냐 하고 좀 딱 그만둬버리고 저는 교회가 그렇게 믿음 자기 성질 더러워서 잘린 거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직장을 그만뒀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일정한 기간 먹여 살리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회. 그래서 다른 직장을 찾을 때까지는 그런 사람을 교회가 뒷받침해주고 교회가 보살펴주고 그게 교회지. 그냥 교회가 다 각자 도생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뭔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은 내가 불의에 맞서면 내가 그 다음에 손해를 보면 교회가 나를 보살펴준다, 이런 용기를 좀 가질 수 그런 좀 마음을 가지면 좀 더 담대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우리 사회 안에서 정말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를 편드는 일을 내가 힘을 다해서 해야지. 뭐 이런 결단.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편안한 길을 버리고 좀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야고보나 요한같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큰소리치고 떵떵거리는 인생 살까, 그런 꿈을 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우리 시대에 더 편안한 길, 더 행복한 길, 더 화려한 길을 따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길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여러분 그런 제자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